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암살 시도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난 내 팀에게 비밀 경호국이 전직 대통령의 계속되는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 및 보호 조치를 계속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그가 안전해 다행이라면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로 알려진 점을 들어 불장난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가 관여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물론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치적 라이벌을 포함해 그곳의 상황이 얼마나 긴장돼 있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용의자로 붙잡힌 58세 미국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장해왔으며 과거 트럼프 지지자였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미온적인 정책에 실망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41,226명으로 늘었다고 가자 보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외 부상자도 최소 95,413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을 기점으로 한 것이며 가자지구의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앞서 가자 보건부는 15일 북부 가자시티와 알루세이라이트 등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24명이 사망하고 13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 지도자들이 15일 베이징에서 국방 실무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는 미국 국방부의 마이클 체이스 중국 및 타이완, 몽골 차관보가 참석했으며 체이스 차관보는 샹그릴라 대화에 자리한 후 이번 회담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국방실무회담은 2021년 타이완 주권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논란 등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 만인 지난 1월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 군사 지도자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보다는 긴장 완화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충돌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주도하는 신흥 경제연합체 브릭스에 참여를 원한다고 미얀마 군사정보 공보장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마웅마웅원 미얀마 공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지난 13일부터 브릭스 회원국 등 45개 국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미디어 서밋에서 러시아 국영 타통신에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정회원이 아닌 옵서버 국가로서 이 연합체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장관은 또 다음 달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아직 초청받진 못했지만 참여하고 싶다면서 많은 동남아 국가들처럼 앞으로 이 연합체에 정회원 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이 모인 연합체로 지난해 이집트와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인 목사 데이빗 린 씨가 석방됐다고 국무부가 15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린 씨 석방을 환영한다면서 그는 미국으로 귀환해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린 씨에 대한 구금이 부당한 것이었다며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석방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올해 68세인 린 씨는 중국 태생으로 미국에 귀환 인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전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는 또 다른 미국인들인 마크 스위단 씨와 카이 리 씨가 각각 마약 밀매와 간첩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구금이 부당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중국 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 야망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북한에 최대 만 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을 것이지만 기하급수적 핵물질 증산은 어려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유라시아 여성 포럼 참석자 러시아를 향한 가운데 포럼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지 주목됩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24도, 최고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한반도에 정찰 자산을 배치하는 데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3일 우리는 북한의 핵야망과 탄도미사일 기술 및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진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really able to get into an intelligence analysis one way or the other here. I would simply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한 질문에 정보 분석에 대해 말할 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내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 중 하나라며 특히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더 투입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 우리가 외교적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북한에 계속 분명히 밝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 we obviously saw the video. It doesn't change our overall policy. Our overall policy.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을 바꾸진 않는다면서 새로운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북한 정권의 새로운 역량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미군의 강력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VOA 관련 농편 요청에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하며 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시점에 주목하면서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움직임보단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예시라며 물론 우리는 그들이 농축시설을 갖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t probably, you know, is another illustration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처럼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은 북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이는 미국 대중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가는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프로그램 성장을 가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이번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를 통해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 즉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more is that they're trying to simply reinforce the imag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사일러 전 분석가는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나 협상 전략 등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며 북한의 이번 우라늄 농축 시설과 같은 공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사일러 전 분석가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력 기구는 북한 추가 핵 개발의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한반도의 핵 확산 문제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건과 관련해 북한이 계속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와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AEA 공보실은 13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전문가들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새로운 이미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미지 속 정보가 북한의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우리의 평가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 이미지들은 지난 9월 9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 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과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연례보고서에서 밝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계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사회 성명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또 다른 핵시설인 강산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영변 경수로 시운전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 및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핵 확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haring a step forward,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issue of nuclear prolif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스테판 두자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한반도 내 비핵화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확실히 진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수사가 증가하는 전반적인 환경에 관해 내가 이야기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진전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지에서 우라늄 농축기지 조종실을 돌아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서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심분리기 공개는 핵 역량 진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원심분리기 수를 최대 만 개로 추정하면서도 기하급수적인 핵물질 증산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3일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는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자체 개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may have received this design for a more advanced
올브라이트 소장은 공개된 사진 속 외형 분석과 과거 파키스탄과의 관련 협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길이가 더 길고 발전된 파키스탄제 P2 원심분리기의 설계를 이전받았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마레이징강으로 불리는 고강도 합금 강철로 된 원심분리기 회전자를 갖춘 자체 P2 개량형 원심분리기를 확보한 것이라며 북한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P1과 P2 원심분리기는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설계한 모델로 약 1.8에서 2m 높이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P2 모델은 기존 알루미늄이 아닌 마레이징강 로터를 사용함으로써 내구성과 회전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더 높은 효율의 우라늄 농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압둘칸 박사로부터 지난 1990년대 말부터 P1과 P2 원심분리기의 설계도를 이전받아 우라늄 농축 기술 역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최근 원심분리기 제조 선진국에서는 마레이징강보다 더 내구성이 좋은 탄소 섬유를 사용한다면서 북한은 탄소 섬유 소재를 만들거나 대규모로 수입하기 어려운 만큼 마레이징강을 사용하는 파키스탄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을 하려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조만간 우라늄 농축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 이번에 공개된 것보다 더 큰 원심분리기 개량형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em to be able to make would be to double the length.
원심분리기의 농축 용량은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며 길이를 두 배로 늘리면 원심분리기 농축 출력도 두 배로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진 속 원심분리기는 약 1m를 상회하는 크기로 보인다면서 농축 용량 재고를 위한 개량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So I would say that the way I see centrifuge is about the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원심분리기는 지난 2010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관찰했던 P2 모델에 비해 더욱 진전된 설계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원심분리기 내부에 다른 원심분리기 회전자가 있고 기존과 다른 설정과 재료, 직경, 높이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면서 원심분리기를 개발한 다른 나라들의 발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만일 원심분리기 회전자에 탄소 섬유나 다른 복합 재료를 사용한다면 크기 개량 없이도 원심분리기의 속도를 높이고 농축 역량을 지금보다 30% 이상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HEU를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와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빈틈없이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 기능을 더 높이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는 영변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강선단지 또는 제3의 장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복도와 원심분리기의 배치 모습, 폭과 높이 등을 볼 때 파키스탄 디자인을 본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his hall which appears to have It appears to have the centrifuge arrangements that we
또 위성 사진 등의 분석에 따르면 강선단지 건물에는 창문이 많이 발견됐는데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장소에서는 창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 일부는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심분리기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진은 영변 핵시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고 밝힌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영변이 아닌 강선 또는 제3의 핵단지에 위치한 추가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추정할 경우 약 2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영변 외에 추가로 한두 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더 운영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최대 농축량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 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is is one of the open questions which we have. And this is directly related then to the capacity.
일반적으로 2,0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에서는 연간 약 40kg 안팎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핵무기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무기급 우라늄 약 25k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도 정확한 북한의 원심 분리기 개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영변 핵시설에서만 1년에 50에서 75kg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 mean, if you look at the beyond plant as we understand it, I mean, it could easily make 50 to 75 kilograms of weapon-grade uranium.
그러면서 강선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합칠 경우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라며 북한이 7,000개에서 최대 1만 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 중이며 영변에 약 3,000에서 4,000개, 나머지 비밀 장소에 4,000에서 6,000개가 운영 중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분명한 역량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물질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mean, the North Koreans love to say they're going to have an exponential increase. It's going to be a linear increase.
북한이 원심 분리기 수와 개별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운다면 증산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만 재고가 일정 기간 동안 두 배가 되고 다음 같은 기간 동안 다시 두 배가 증가하는 기하급수적인 증산을 하는 것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역량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일정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선전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그동안 숨겨왔던 우라늄 농축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핵 역량을 과시하고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더 정교한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무기급 우라늄이 핵무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핵 관련 프로그램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대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역내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7차 핵실험을 굳이 실시하지 않고도 비슷한 경고와 위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전격적인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이처럼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나 핵군축 또는 동결 관련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알려지지 않은 원심 분리기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핵 협상이 의미를 갖기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If there is a misconduct with the adversary. That's what is needed. It's not the, you know, schoolboy university guy.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모든 측면에서 적의 동기와 함께 위협도 포함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지속 가능한 장기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적이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고려해볼 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한일과 서방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무기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북한도 반대급부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1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8,000여 개 분량의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 Kremlin launched its invasion of Ukraine, Russia has also import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more than 18,000
우드 대사는 이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은 러시아가 스스로 불과 몇 년 전 지지했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비확산 원칙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고 안보리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조사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려고 시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이리야 다카유키 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했고 이란으로부터도 탄도미사일을 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의 김상진 차석대사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북한 무기 사용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침략의 참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s ongoing use of DPRK weapons is causing significant damage to civilians and civilian infrastructure.
그러면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우크라이나 군사연구소가 8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이 북한 산임을 확인했고 북한 지도자가 최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얻는 대가로 군사기술을 지원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 탄도미사일, 군수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지난 1월, 7월, 8월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exchange for that support, Russia is ratcheting up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at could allow Pyongyang.
드 리비에르 대사는 이러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과 국제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오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도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증대는 유럽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ncrease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Iran, and DPRK poses an unacceptable threat.
러시아는 불법 전쟁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얻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재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 정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리우키 차석 대사는 이는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후방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이 실제로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decision to lift restrictions is really taken, that will mean that from that moment NATO countries are conducting direct war.
그러면서 이 경우 서방 침략자들이 초래할 모든 결과를 감안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네벤자 대사는 북한과의 무기 협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회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오늘 평양 국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최 외무상을 배웅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고려항공 정기 노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다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에서 20일에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행사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최 외무상은 포럼에서 연설하고 토론회에 참석하며 명승지를 돌아보는 문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여러 도로를 새로 정비하고 신축 건물까지 완공했습니다. 허무는 작업만 벌였던 현장에서 처음으로 보강 작업이 포착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1일자 위성사진에는 도로 곳곳에 선명한 하얀색 줄이 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색이 바랜 횡단보도가 있던 곳으로 북한이 이들 횡단보도에 하얀색 페인트를 새롭게 입힌 것입니다. 페인트가 칠해진 횡단보도는 11일을 기준으로 모두 21곳입니다. 북한 개성 쪽 출입구 바로 앞 도로를 시작으로 첫 번째 교차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5개의 횡단보도에 페인트가 칠해졌고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도로 위 12개 지점에서도 같은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 밖에 북한 개성공단 버스 차고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난 도로에서도 선명한 횡단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희미한 형태만 남은 횡단보도였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우주에서도 식별될 정도로 선명한 횡단보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번 작업은 9월 1일을 전후해 시작됐으며 10일에 없던 횡단보도가 11일에 생긴 점으로 볼 때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도로에서 이 같은 개선 작업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도로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성공단에서 식별된 여러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BOE는 지난 6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을 발견했습니다. 또 차량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일부 공장에선 자재가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공장만 약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도로를 재정비한 사실까지 이번에 추가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조짐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부지에 새로 짓던 건물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6월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한국 동원 FNB 소유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길이의 건물을 신축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시설을 철거한 적은 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래닛랩스의 11일자 위성사진에는 해당 부지에 짙은 회색의 건물이 보입니다. 현재로선 짙은 회색의 지붕이 덮은 것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가 짙은 회색으로 칠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주변 부지도 깨끗하게 정리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모든 공사가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개성공단 내 부지에서 건물 신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보도된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3일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움직임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발전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마다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정책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김정은이 작년 말과 연초부터 추진해온 지방발전 정책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재가동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평양이 아닌 지방에 이처럼 공장이 건설돼 있다는 것은 목표 달성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wouldn't be surprised because given the kind of rural development policy that Kim Jong-un's been push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late last year.
그러면서 다른 지역처럼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것보단 기존의 공장 용도를 변경하고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독일이 최근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 두 척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3일 보도자료에서 독일 해군에 바든 뷰르텐베르크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보급함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북한 선박들과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이 이 같은 활동들에 참여한 것은 202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독일 국방부와 외무부에 이번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앞서 지난 2021년 8월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해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의 목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이 중국 베이징 노선 운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려항공은 베이징이나 선양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더 많은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고려항공이 베이징행 JS251편과 평양으로 되돌아오는 JS252편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고려항공이 최근 새롭게 갱신한 항로 시간표에는 매주 목요일 평양과 베이징을 왕복하던 해당 항공편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항공은 주 2회 운항하는 베이징 향발 JS151과 152편과 함께 주 1회 운항하는 JS251, 252편을 운항해왔습니다. 이로써 고려항공의 베이징행 항공편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운항하는 JS151편만이 남게 됐습니다. 주 3회 운영되던 베이징행 노선을 주 2회로 줄인 것입니다. 당초 고려항공은 지난 5월 공개한 항로 시간표에선 오는 10월 27일까지 JS251편과 252편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운항을 조기에 중단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BOE는 지난 5월 항공기의 운항과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 자료를 분석해 JS251편과 252편의 결항률이 50%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운항 중단이 해당 노선의 잦은 결항과 관련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고려항공의 베이징행 노선의 운항이 뜸했다는 것은 지난 한 달, 즉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고려항공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총 12번, 중국 선양으로는 9번 향했습니다. 반면 고려항공의 베이징행 항공편의 운항 횟수는 8번에 불과합니다. 과거 고려항공의 최다 취항지였던 베이징이 블라디보스토크와 선양에 밀려 세 번째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반면 정기뿐 아니라 부정기 운항까지 운영되며 활발한 실적을 보인 블라디보스토크행 고려항공편은 1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의 JS271편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합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부정기편인 JS371편과 471편을 각각 3회와 1회씩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2회의 정기편을 다 소화하고도 추가로 4편을 더 운항한 것인데 이는 중국행 항공편의 운항 횟수가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3일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운항 관련 항공사의 결정은 수요에 따라 이루어진다며 베이징행 노선 축소가 수요 감소에 따른 현상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se sort of decisions are driven by demand, and because you don't want to fly half-empty airplanes all the time. So I think the question is.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베이징과 평양 노선을 얼마나 많은 정부 관계자가 이용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뱁슨 전 고문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북중 관계의 이상 기류가 흐른다는 일각의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The Chines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s a little strained, even though there's been, you know.
이어 정치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김정은이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편하게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양국 관계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가 언급됐다는 이유로 중국 총리가 참석한 회의의 결과물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인 7월 27일 저녁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된 기념행진 행사에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다수 참석한 것과 달리 왕야진 중국 대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북중 무역 규모가 수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운항 스케줄에 일부 변동이 생겼지만 고려항공이 여전히 두 개 나라만 취항하는 항공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려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 러시아에 더해 파키스탄,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최대 6개국 10여 개 도시에서 승객들을 실어날랐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전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핵실험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착륙을 전격 금지하고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영공 통과까지 불허하면서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로 취항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신각수 전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이 최근 서울에서 이뤄진 윤석열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을 80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당연하고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제1차관과 2차관을 지내고 주일 한국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전 차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학점을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예, 개인적인 판단은 80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곧 이제 퇴진을 하게 됩니다. 9월 27일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게 되면 은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 할 만큼 어려웠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퇴진에 앞서 한국을 방문함으로 해서 첫일 정상회교도 이제 계속하고 또한 한일 관계 복원도 이제 계속하는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뭐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해왔습니다만 2015년 아베 담화에서 아베 전 총리가 후손들에게는 다시 반성과 사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못 박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뒤에 있었던 스가 정부나 기시다 정부나 이를 지키느라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번에 한 수준의 사과 발언을 했죠. 즉 역대 정부의 담화를 개선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소감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인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지난해 정상화됐습니다. 한일 군사협력이 바람직한지 또 어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바람직하냐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북한 핵의 그 무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또 중국의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 안보 정책 등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의 전략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소미아가 뭐 지난해 정상화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한일 간의 지금 한일 관계가 회복되어 올라섰습니다만 어느 정도 신뢰 수준이 이제 회복이 된다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안보협력을 해야 되고요. 이에 앞서서 전 양국 간의 국방 당국자 간의 인적인 교류, 전략 대화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로 PKO 협력이라든지 양국 상호 물자 서비스 융통 협정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전투원 수송작전까지 점차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다 물러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납치 문제 또 일본 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납치 문제는 일본 역대 정부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고 대북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언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오픈엔디드 인비테이션을 했었고요. 기시다 총리 입장은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후임 총리에서도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을 상당히 중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외정책을 한반도의 시야를 좁혀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비중을 두고 외교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남북관계도 악화되고 한중관계도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미동맹에도 내부 분열이 있었고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가 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윤석열 정부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일종의 발상의 변화를 해서 우리의 국력과 가치에 부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면서 동아시아, 인태지역, 세계를 포괄하는 그러한 포괄적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을 중시했고 그 성과로서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방향 전환의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균형외교라는 말 자체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등가로 평가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성립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라든지 국익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기조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그리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한 외교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 공간을 만들어 우리 외교 환경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그러한 노력도 병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역, 남중국해, 타이완, 한반도에서 미중 대립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요. 한국은 여기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동맹, 그리고 원칙, 국제법, 가치,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별로 한국의 입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4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해오던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반대로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대북 제재 감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서 사실 상당히 제재 이행 감시에 좀 구멍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위원회는 작동했기 때문에 안보리 시즌에서 제재 이행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바람직한 것은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다룰 그러한 기관을 총회에 설치해서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 인권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각수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각수 전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으로부터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 변화와 대처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VOA 방송과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겠고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24도, 최고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평양과 남포기온 23도에서 31도, 평양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주는 21도에서 30도입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신이주 하루 종일 맑습니다. 20도에서 30도로 예상되고 수풍은 20도에서 28도, 강계 19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겠습니다. 해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24도에서 31도입니다. 용현 역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2도에서 29도입니다. 개성 23도에서 30도, 사리원 23도에서 31도, 신계 22도에서 3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장진 기온 14도에서 25도, 해산 17도에서 23도, 원산 21도에서 31도, 평강 21도에서 30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겠습니다. 청진 기온 17도에서 25도, 선봉 16도에서 27도, 삼지연 13도에서 2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0.5에서 1m,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 먼바다 오전에는 0.5에서 1.5m로 일다가 오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암살 시도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난 내 팀에게 비밀 경호국이 전직 대통령의 계속되는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 및 보호 조치를 계속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사위원 결망 서비스 X에 그가 안전에 다행이라면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로 알려진 점을 들어 불장난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6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암살 시도와 관련한 질문에 골치가 아픈 쪽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물론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우리는 정치적 라이벌을 포함해 그곳의 상황이 얼마나 긴장돼 있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41,226명으로 늘었다고 가자 보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최소 95,413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을 기점으로 한 것이며 가자지구의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앞서 가자 보건부는 15일 북부 가자시티와 알루세이라트 등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24명이 사망하고 13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자 공보당국은 가자지구의 난민 수가 190만에서 200만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 지도자들이 15일 베이징에서 국방 실무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는 미국 국방부의 마이클 체이스 중국 및 타이완, 몽골 차관부가 참석했으며 체이스 차관부는 샹그릴라 대화에 자리한 후 이번 회담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국방 실무회담은 2021년 타이완 주권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논란 등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 만인 지난 1월 재개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 군사 지도자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보다는 긴장 완화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충돌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이번 회담은 미중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주도하는 신흥 경제연합체 브릭스의 참여를 원한다고 미얀마 군사정보 공보장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마웅 마웅은 미얀마 공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지난 13일부터 브릭스 회원국 등 45개 국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미디어 서밋에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온 장관은 우리는 정회원이 아닌 옵저버 국가로서 이 연합체에 협력할 준비 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인 모인 연합체로 지난해 이집트와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16일 미군의 공격용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이아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방공망이 다마르 영공에서 미국 MQ-9 리퍼 드론 한 개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면서 이 드론은 적대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요격에는 후티가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사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15일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가 중부 지역 공토에 떨어졌다고 이스라엘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후티 반군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인 목사 데이빗 린 씨가 석방됐다고 국무부가 15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린 씨 석방을 환영한다면서 그는 미국으로 귀환해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린 씨에 대한 구금이 부당한 것이었다며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석방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린 씨와 다른 두 명의 수감자 석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침공을 받은 남서부 접경 크루스크 지역 마을 두 곳을 추가 탈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브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크루스크 지역의 우스페노프카와 브루키 마을을 다시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현지 사령관은 성명에서 크루스크 지역 내 마을 10곳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